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갑바두기아 지역에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과 또 그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저희가 추려보면 믿는 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방해받거나 그러한 고난이 성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결국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고 결국 허무로 끝이 나는 것인데 우리의 그 고난도 사실은 죽음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내용이 작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렵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좋아했던 남자에게 그 차임을 당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시련을 당하는 것, 외면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죠. 예, 큰 문제인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내 옆에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신체에 조금이라도 이제 아픈 것이 이렇게 찾아오면, 저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 굉장히 급체를 굉장히 잘 했었는데요. 그때만 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다 생각해서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다 그 죄를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어떤 그 고통, 아픔은 내 삶이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나 이제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티끌로 죄로 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의 어떤 궁핍함과 또 그 어떤 뭐 직장에서의 자리라든지 또 취직이 제일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 자신의 안위를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취약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고난 그 자체요, 그냥 감내하고 내일 있을 고난, 또 내일 모레에 닥쳐올 궁극적인 고난인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현실을 때우고 버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가 받으신 고난이, 예수가 받으신 수치와 모욕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주하고 계시는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핍박이, 우리가 겪는 한계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미래 또한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온전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내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베드로전서 5장 초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직제로 두고 있는 장로님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그리한데, 우리 개혁교회의 직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있으시죠. 이걸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여서 한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영원할 것이다.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이제 장로의 한 명입니다. 목사는 강도 장로이죠. 강도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를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분들은 치리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다스리시고 또 행정을 돌보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에서 이 장로는 아마도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호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굳이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만, 지금의 장로님들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함께 깊숙이 음미해 봐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목사로서 저도 이 구절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 주의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1절에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여러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함께하는 장로다, 함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제1대 로마 그 주교, 교황이고, 그리고 그 교황을 정점으로 뭐 추기경들, 뭐 주교들, 그리고 밑에 일반 사제들 하는 이러한 그 위계 질서에 대한 그런 근거가, 성서적인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이런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뭐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갑바도기아 얘기만 했습니다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격으로 그렇게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 명실상부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 지도자들 위에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사도 베드로의 글에는 이렇게 묻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이란 고난을 당하는 증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의 고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부활과 우리 구주의 승기와 영광스럽게 되심을 우리가 목격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4장 19절까지 이어져온 논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영광의 기대가 점철되어 있고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하여서 안심하거나 단지 그걸로 자족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다고 하여서 비탄에 잠기거나 절망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영광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그의 스승, 그의 선생님께 들었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로라.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는데 두 번은 어떤 형제의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마지막 질문은 아가페의 어떤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까지 물어보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크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럼 너의 공동체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뭐 요한일서에서 내내 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욕을 먹습니다. 왜 먹죠?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라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리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행적은 사실은 굉장히 그 불안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마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1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가룟유다가 이제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오지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이 말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치려면 병정들을 치던가 그리고 뭐 귀 하나 치는 걸로 끝납니까? 적어도 이렇게 칼을 뽑았으면 거기에 있는 병정들 한 수십 명은 베던가 괜히 그 불쌍한 말고를 귀를 잘라서 한번 승질 한번 확 부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이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을까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끝까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 뜻이죠.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승질 같으셔서는 갑자기 이 순간에 봉인을 해제하시고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아직도 모르겠냐 라고 하며 변화산에서처럼 그냥 확 변하셨을 수도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다 묵묵히 감내하시죠. 그래 베드로는 원래 그렇지. 베드로는 원래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호기롭게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객기를 부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묘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베드로의 이 긴박한 어떤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며칠 전만 해도 이 모든 이 로마 병정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다윗 왕국과도 같은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망이 없거든요.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들고 예수님 내가 지켜보겠다고 좀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지경이라는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는 건 그겁니다. 61절입니다. 닭이 이렇게 울죠. 그리고 자기가 세 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지요. 그런데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 뜰에서 아마 그 베드로가 있었던 거기가 아마 이제 이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고백했지만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 제가 수제자지요. 저 위에서 교회 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의 일을 이뤄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을 법한 이 베드로의 의지는 실현될 수 없게 아니 오히려 그 의지와 정반대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력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참된 신앙 고백과 너는 사탄이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막는 것 그게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지키며 주님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가장 앞서서 노력을 하지만 가장 주님을 배신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베드로요. 그게 바로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필연적인 속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우들을 대할 때 여러 제 친구와도 같고 형제 자매와도 같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들의 아마 그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봉사하는 말씀의 봉사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청년부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하고 싶습니다. 지체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돌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속으로 쓰린 마음을 이렇게 삼키고 내가 한 어떤 실수 때문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지체들 때문에 그 밤잠을 이렇게 잘못 자고 아침에 일찍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이고 또 주의 말씀을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베드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뭐 서 목사님은 커피라도 잘 내리시죠. 저는 나는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 딱히 이렇게 잘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낙담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힘을 냅니다. 너나 사랑하냐? 양을 쳐라. 사랑하냐? 양을 쳐라. 저 못하겠는데요. 제 어떤 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인데요. 주님 좀 다른 양을 치면 안 될까요? 우리 남포교의 양들은 너무 강박하니. 저 옆에 어디 저기 이름도 좋은 어디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치면 안 될까요? 너나 사랑하냐? 양을 쳐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고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화를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고백처럼 나는 그와 연합되어 있느니라 나를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영지주의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현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무감정하고 어떤 역동성이 없고 그냥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뭐 종종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함,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뭐 제 아내가 제 등 뒤에 붙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 굉장한 역동적인 한 몸입니다. 그냥 제 일반적인 다른 신체 기관과도 같이 그냥 편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하고 아내는 아내로 존재해서 서로 너무 달라서 지지고 볶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니 그 안에서 그 괴리가 만들어내는, 그 균열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역동성과 화음과 때로는 화음 중에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화음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아주 삼삼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나는 나로 존재하고 상대는 상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상대의 존재됨을 나의 존재됨보다 더 위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경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 교회에 관한 그런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비유로 이런 은유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란 어떤 연합이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우리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 열매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목사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고민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서로 겸손함으로 이제 섬겨야 할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5장 21절부터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5장 21절 한번 볼까요? 물론 그 앞에도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점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그 페미니즘에 관한 성경 구절도 아니고 이거는 뭐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제를 어떤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구절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 또한 그 목사의 가르침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불안함, 참된 신앙 고백이 있지만 또한 가장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 사탄이구나 라고 나의 길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교회는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교회 얘기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 너 굉장히 애쓰는 거 안다. 너 정말 내 말씀대로 내가 준 어떤 전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안다. 그런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며 질책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별도의 질책의 내용을 이렇게 받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기가 없는 시절이 없습니다, 교회에. 그건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청년부여서 그 어떤 질책이나 그 어떤 교정도 필요 없는 청년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목회자로서 그 중시하는 것은 이제 균형입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가진 스타일대로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내용대로 또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저희 목사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간곡히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질책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린 다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분에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질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의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이거나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이야기거든 여러분들이 돌을 들어갖고 저희한테 던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기호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에서 겪었던, 그래서 그 삶에서 영향받았던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 저희의 이야기에 반하게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라면, 그러한 말씀이라면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청년이부 지체들한테 왜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았나? 내가 사랑이 없었나? 그래서 이제부터 막 대하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욕을 먹으면, 우리 청년부는 좋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 욕을 먹으면 강선 목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강성 목사님하고 욕을 먹으면 서 목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서 목사님께 욕을 먹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목회자와 가급적이면 척을 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는 말씀을 봉사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마땅히 받아야 되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가장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베드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겸손으로 대하며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5장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의 어떤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진실한 열매들도 이러한 내용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이제 동어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워진 임원들이나 조장분들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내 성향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언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신앙을 그렇게 형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모님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제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젊은 자들아, 너희 앞에 서 있는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젠틀하고 소통이 잘 되고 너희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네가 보기에도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성향과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요구가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누군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청년 일부의 예배 인도하는 건우 형제는 참 잘생겼더라고요. 어제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더라고요. 난 저 형제가 너무 잘생겨서 찬양을 할 수 없어. 아마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형제의 잘생김과 상관없이 나는 찬양하리라. 이게 제대로 된 자세 아닙니까? 우리 청년 3부 우리 찬양인도하는 우리 정호 형제는 참 옛날 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곡을 다시. 옛날에 그 숨겨졌던 곡들을 다시 재발굴하다니 말하면서 놀래는데, 너무 곡이 올드해서 나는 이 찬양 못하겠어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기호,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이 나는 저 오빠가, 나는 저 누나가, 나는 저 언니가 앞에 있어서 싫어,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목사님이 설교해서 싫어, 나는 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나올 거야, 아니면 적어도 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앞자리에 안 앉을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앞에 없는 겁니까 사람이. 다 2층에 올라가 있을 거야. 만약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함 아닙니까? 주님께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기분과 내 자신의 한계와 내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우리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는 이 시간들이 언제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하고만 뭉치기로 결심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다름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 나밖에 모르고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같고 나랑 문화적인 취향이 같고 나랑 경제적인 수준이 같고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들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성 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과는 대조된 그런 어떤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순종과 겸손과 또 자원함으로 섬기며 고난의 증인으로 서며 영광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 권면을 새긴 사람답게 우리 함께 같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만끽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은 영광의 삶이요 또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회피하려 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순복하기 원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